예배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예배가 무슨 전쟁이 되어야 하나? 예배 자리를 사수해 나아가는 것은 전쟁과 같기 때문이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슬 저녁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주일 예배 하루 그한 시간을 지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치열한 싸움과 같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주일 예배는 아무렇지 않지만 새벽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치열한 전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각자의 모습과 삶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다 다릅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를 간신히 아니면 치열하게 나오는 그 성도님에게 너왜 새벽 기도에 안 나와?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그 방향성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순절 기를 지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절기이죠. 그 십자가 우리가 저본 적도 없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영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들어온 것이 전부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선포해야 될 주의 복음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기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실 길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세례 요한의 목적과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그의 길을 외치는 소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더 깨달아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절과 2절 전반절까지 보시면요, 많은 인물들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2절 전반절에는 대제사장까지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들, 그곳에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글자만 보아도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문맥상에 이 글만 보아도 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이 앞부분, 이때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 복음을 지은 이 누가는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상황이, 그리고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곳이 그곳이 아니라 잠깐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옮기는 것을 볼수 있죠. 2절 말씀해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당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속한 그 사회의 정세와 나라의 국면들을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높은 지위나 그리고 뛰어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 곧 광야라는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그 요한에게 요한이 있었던 그 장소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광야라는 장소는 척박한 곳이죠. 불안 포기도 잘 보기 힘든 곳이며 그리고 또한 그 상황이 넉넉해서 뭔가 풍요를 누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곳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세상 그 높은 지위가 있는 그리고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정치적 그리고 또한 종교적 지도자들이 뭔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 그리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높은 곳 그리고 또한 뭔가 큰 눈에 보이기 좋은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 광야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많으면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면 뭔가 일이 크게 벌어질 것처럼 아우성들입니다. 아니 이 나라가 곧 기독교로 뭔가 많은 부흥을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들을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는 어떻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인이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곳에 그리고 또한 무언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복잡한 그런 세상 구조 가운데서가 아닌 하나님은 단순한 곳, 척박한 곳,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광야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곳입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 뭔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이스라엘 그 주변국과 그리고 또한 분봉왕들과 헤롯으로부터 받은 많은 유대 총독들과 이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광야에 계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놓인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그리고 또한 구름기둥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며 그리고 십계명을 가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갔습니다. 그것이 광야이죠. 현실의 세계와 동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고 그 살아 역사하는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착각 속에 우리도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광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들을 배제하고 그것을 끊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죠. 그저 세상이 아닌 이 시간은 이 기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40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장소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끊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저녁에 돌아가셔서 드라마를 보시면 재밌는 드라마가 있나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드라마를 보시면 내일 새벽에는 저희는 못 볼 것입니다. 네.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우리는 저녁을 준비해 갈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이 40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으로,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먼저 부름받은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삶은 형편없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말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 삶의 형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들어있던 집약체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것이었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한마디는 자신들의 모습과 삶의 방향성,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과 같겠죠. 근데 우리도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아닌 그냥 구분만 짓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관과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고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때로는 주일 교회 오고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헌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내 삶의 만족함, 고로 종교적인 삶의 행태로만 내 삶에 자리하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어떠하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의 삶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난 달라. 아,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래. 라고 구분 짓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저 죄인들과 달라. 나는 율법 가운데 정확하게 살아가니까 저기 저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리와 그리고 또한 창기들과 그리고 또한 저 삶 죄인들과는 달라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한다, 즉 죄로부터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것, 죄로부터 삶을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있던 도로에 있는 것들을 갈아엎기도 하고 아니면 그 위에 그대로 깔기도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깔기 위한 방법들이 길다가다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없고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그 예비하심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험한 골짜기 같고 높은 산들이 빼곡히 쌓여 있고 그리고 또한 험한 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탄탄대로이길 원하고 만사형통이길 바라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말씀 곳곳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그 험한 길을 높은 산을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에게 앞에 펼쳐주신 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험한 길이고 높은 산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탄탄대로는 없습니다. 고난이 앞에 있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들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 광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것 그리고 또한 귀중한 것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을 쫓아갔다면 그도 유대의 총독들과 빌라도와 그리고 또한 분봉왕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에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오실 길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곧게 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묻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일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악담을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심판날이 곧 남지 않았다. 좀 있으면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해결책을 줍니다. 착각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자만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3절에서 읽었던 덕과 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8절과 9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9절에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무엇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은 아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무리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는 과연 어떻게 맺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질문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그저 우리의 삶의 사순절이니 그저 지나가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과연 어떻게 맺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그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옷 두벌은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그 옷 이외에 다른 여분의 옷, 여벌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즉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와 그리고 또한 삶에 있어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는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죠. 옷과 먹을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것도 없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당시에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주위도 조금만 살펴보면 하루를 간신히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갔으니 그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면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아갔으니 그저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고 또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그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옷 두 벌 있으면 주위에 보고 있는 사람 나눠주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옷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나의 가족만 내가 아는 사람들만 챙기는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강팍한 삶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이전에 정이 많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세상이 삭막해졌기 때문에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꽁꽁 내 것 그리고 내 가족 것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또한 그 나누어 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바보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도둑이 없어서 그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도둑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나누어야 할 그때에 내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보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에게는 안 나눠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 여기서 얘기할 때마다 드리지만 제가 100kg입니다. 먹을 것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입을 것은 단벌로 충분합니다. 네. 요즘에는 옷이 안 맞아서요. 네. 줄여야지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임 목사님께서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이렇게 건장해지고 풍채가 좋아지고 있다고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풍채들이 다 좋습니다. 곧 시작되는 대신방 기간에도 물 한 컵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간식 없어도 됩니다. 점심시간 같이 먹을 때도 간소하게 같이 식사하시고 또 신방 다니면 저희도 편하고 신방 받으신 분들도 편하시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교육자들은 배제하고 우리 주위에 진정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 한 사람, 정말 내 관심과 기도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마음을 쏟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리와 군인들이 또한 물어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받은 급료로 족한 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직함을 의미하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 내 삶에 내 삶에 채워진 것 이후에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고 내 것에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것을 강탈하여 뺏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함이 미덕인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회이고요. 정직해서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없는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에 깨끗한 부자가 있을까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직함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정직하면 바보라고 소리 듣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면 내 것마저 빼앗길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믿으신다면 정직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그리고 거짓 앞에 이번 한 번만 그저 눈 감고 넘어가면 그래도 내 생활이 조금 더 필 텐데 라는 생각 가운데에 거짓으로 그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 거짓은 곧 나에게 덮쳐와서 내 삶을 곧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군대 제대한 후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가장 길게 한 아르바이트가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의 방수회사였는데 거기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수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현실들을 바라보며 아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구나. 가서 10분이면 해결될 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고치는 척하면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받는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탑차를 운전하여 이렇게 퇴근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제가 이제 출발하려는 그때 제 뒤에서 차 한 대가 뒤에 바로 뒤에 서 있던 차인데 그 차가 먼저 급하게 신호가 바뀌었기에 빨리 출발하려는 나머지 제 뒤에 와서 아주 세게 박았습니다. 부딪힌 다음에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고 앞차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제 차가 들썩하더니 탑차가 들썩하더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많이 안 다쳤습니다. 다행히 네,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가 조금 결리고 그러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다 이 내리기 전에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별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상대방 차에 이렇게 가보려고, 아니면 상대방이 오길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연중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별로 안 아픈데 아픈 척 이렇게 하면서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서 앞 뒷차를 봤는데 뒷차는 앞범버가 완전 찌그러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바로 뒤에서 그저 이렇게 앞으로 세게 밟았을 뿐인데 제 밑에 와서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뒷차는 범버가 아예 찌그러졌더라고요. 제 차는 무사했습니다. 뒤에 후미등만 조금 찌그러지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과 그리고 또한 보험회사가 와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도 사고를 낸 적은 있는데 당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사고를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다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건 안 다니는 친구건 병원에 가서 한 4주 정도 누워있으면 월급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치료비도 다 받고 그 뒤에 4주 뒤에 물리치료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보험회사에서 돈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서 이틀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입원하려고 하는데 입원하기 전날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종구가 나는 네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머릿속으로 힘들었습니다. 네, 힘든 게 아니죠. 고민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출근도 안 해도 되고 그저 물리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아버님께서는 제가 얼마 다치지 않은 걸 아시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네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2주일만 물리치료 받고 얼마의 금액 치료비만 받고 다시 회사를 계속 다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볼 때 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때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다 어찌 보면 이미 주어진 돈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정직함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라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세상의 구부러진 길, 높은 산, 험한 길을 주님께서 오시도록 곧게 하여서 무엇보다도 삶에서 나누고 정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그 길을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